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는 북조선 인권 침해 문제 계몽 주간입니다. 이 주는 일본 국민 사이에 논리 납치 문제를 비롯한 북조선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깊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인권 침해 문제 계몽 주간에 12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의 모습은 당일 단파 라디오에서 생중계하며 나중에 이 방송에서도 소개합니다. 올해 정부가 주최하는 국제토론회에서는 북조선 당국에 의한 납치 문제의 실태와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에 대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로마니아 그리고 한국의 납치 피해자 가족분들의 육성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일본, 미국, 한국의 북조선 문제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계적 화제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토요일 낮 시간에 특별 방송입니다만 청취자 여러분, 사정이 허락하는 한 일본 정부 주최의 국제토론회를 꼭 생중계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11월 15일 니이가타현에서 잊지 마라 납치 현민 집회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납치 피해자 요코다 메구미 씨의 동생인 요코다 테츠야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 방송합니다. 그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요코다 메구미의 동생 요코다 테츠야입니다. 오늘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집회를 주최해 주신 니이가타 일보사 그리고 니이가타 시민의 여러분, 협조와 후원을 해주신 각 기업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의 소학교 시절의 스승이신 나카바야시 선생님과 누나의 친구이신 이케다 씨가 니이가타 역까지 마중을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은 항상 시내의 여러 곳에서 서명활동과 연설을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기 회장에 어딘가에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신다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속이 계시는군요. 정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최, 협조, 후원을 해주신 관계자분들은 물론이고 일본 정부도 대단히 움직여주셔서 여기 전단지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제 발신 비디오 메시지를 정부가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해외분들 그리고 스가 총리도 나와 계시고 있으며 여러 사람의 목소리로 발신하고 있고 납치문제대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디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구입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니가타 일보사는 저희 아버지 요코다 시게루의 죽음을 추모하는 기도라는 책을 내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책의 54페이지에 현재는 없어졌습니다만 당시 있었던 사보이 호텔의 사진도 실려 있습니다. 다시 보고 싶어도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책에 등장해서 놀랐습니다. 당시 상당한 대호 호텔이었는데 정말 어둡고 무서워서 여기에 납치된 것이 아닐까 하고 어머니와 형하고 손전등을 비추면서 찾아다녔던 기억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장면도 실려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의 41페이지에는 아버지가 등장하고 있는데 2015년을 마지막으로 니가타시에 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방금 저희 어머니의 비디오 메시지에도 있었습니다만 아버지는 올 6월에 사망했고 어머니도 건강하기는 합니다만 여러 면에서 84살이라는 나이로 움직이는 게 좀 힘들어져서 오늘 여기에는 참석을 못하고 부족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올 6월 5일에 87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는데 벌써 5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상냥한 사람이었으며 아주 존경했습니다. 유골은 아직 부모 집에 있는데 웃는 얼굴의 영정사진과 함께 어머니와 같이 있습니다. 가끔 저도 부모 집에 가면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정말 돌아가셨다는 실감이 나지 않고 정말 살아계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저와 어머니는 낙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돌아가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결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 저희 가족 그리고 정부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누나를 구출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고 시간을 들여 싸워왔습니다. 그럼에도 그 희망과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있을 겁니다. 아버지는 물론이고 제 세대에도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도 너무 욕부족이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회 대표였으며 납치 문제 속에서도 요코다 미구미라는 존재가 상징적이었기 때문에 혹시 어떤 분들은 지금도 요코다 집안의 문제라는 이미지를 갖고 계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국의 문제입니다. 생전에 해결하지 못한 것은 일본의 패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일본의 국회의원이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두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국회의원님께서 앞쪽에 입장해 계십니다만 오늘 오시지 못한 다른 국회의원님들께도 부디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10월 24일에 국민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당은 올해뿐만 아니라 매번 참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회의 등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납치 문제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하는 정당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정당의 동료가 있으시다면 오늘 여기에 와주신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분들에게 왜 오지 않았는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익이란 대체 뭐냐고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저는 그분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죽음뿐만 아니라 함께 싸워오신 아베 전 총리가 갑자기 총리를 사퇴한다는 보고를 듣고 정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만 그 후 새로 스가 총리가 아베 정권의 북조선에 대한 정책을 잇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놓였으며 또한 납치 담당 대신으로 이전에도 경험이 있는 카토 관방 장관님께서 맡으셔서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당연히 저희 가족들에게도 밝히지 않아서 그것은 확실히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베 전 총리를 비롯한 여러 정부 관계자분들과 만날 때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으며 사무조직인 납치대책본부가 있어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해도 물론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해 주시지 않지만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찌됐든 일본 전체가 하나가 되어 결과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북조선은 몇 년 전부터 붕괴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아직도 부지중입니다. 현재는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른 상황이라고 조금 전 이즈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유엔과 각국의 경제 제재라는 것이 첫 번째이며 두 번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유입되지 않도록 중국과의 국경 봉쇄로 스스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다는 것. 세 번째가 얼마 전에 태풍의 영향으로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는 것. 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큰 타격을 입은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첫 번째의 피해자는 북조선의 인민들입니다. 공식적인 숫자는 외부인인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강제로 격리되어 인간의 취급을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살해당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국민의 인권과 인명을 본래처럼 취급하는 지도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로무니아 차우세스쿠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어떤 말로를 맞이했는지는 자신들도 아주 두려워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밝은 미래를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지도자이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반도 출신인의 일본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달에 들어섰네요. 최근 북조선에서는 핵과 미사일 발사에 의한 유엔의 경제 제재, 어둡된 자연재해, 코로나에 의한 국경 봉쇄와 이동의 금지로 식량과 물가가 폭등하여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관동지구 교류회에 참가했던 저희 체험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연말이 가까워지면 회사나 각종 단체 등에서 여러 가지 교류회를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저희는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관동지구교류회에 참가했습니다. 이 교류회는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중앙본부가 주최하여 1년에 두 번 개최되는데 관동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북조선 출신자들과 북조선 출신자들의 일본 정착을 지원하는 일본의 민간단체의 관계자, 민단 관계자, 한국 대사관 직원, 북조선 인권 문제에 관심이 높은 일본의 국회의원들도 참가합니다. 관광 문화가 없는 북조선에서 살아온 북조선 출신자들은 일본의 관광 명소와 전통 음식 등 일본의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일본에서의 정착에 도움이 됩니다. 관동지구 교류회는 유명한 관광지에 있는 천연 온천과 유흥 오락시설 그리고 숙박시설을 구비한 8층으로 된 호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7층에 있는 로천 온천에서 몸을 풀고 바다와 도시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하며 온천을 즐긴 후 연회에 참가했습니다. 일본의 전통 음식인 수시와 고급 음식이 마련된 연회장에서 즐겁게 마시고 먹으면서 민단이 관계자로부터 재외동포재단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재단은 약 18년 전부터 북조선 출신자들의 일본 정착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재단은 초기는 민당과 조총련 양자에 대해 지원하려고 하였는데 조총련은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데올로기를 떠나 동포라는 입장에서 북조선 출신자들도 지원하려고 했지만 지원을 거절당했을 때 그들과는 화합하기가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일본에 왔을 때 재외동포재단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일본 정착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받았는데 생활상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오라는 관계자의 말에 눈물이 나도록 감사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의 대부분 사람들은 일본에는 조총련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본에 와서야 일본에는 조선반도 출신자가 아주 많고 조총련 이외에도 대한민국 민단이라는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연회에서 민단 관계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현재의 조총련과 민단이 활동에 대하여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에는 조선반도에 뿌리를 둔 제1한국 조선인은 약 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제1번 대한민국 민단은 1946년에 조직된 민족단체이고 1948년에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제1동포단체로 되었으며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는 북조선을 지지하는 제1동포단체로 1955년에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두 단체는 사상의 차이로 인해 호상 대립되어 살인 미수 등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본에서도 남북이 화합이 어려운데 조선반도의 통일은 정말로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조총련과 민단이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일본은 진정한 정치적 자유가 보장된 훌륭한 사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조총련은 1980년대 중반까지는 세력이 강했다고 하는데 북조선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더욱이는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알려지게 되면서 점점 세력이 위축되어 지금은 존재감이 아주 적다고 합니다. 저는 조선대학교를 졸업하고 조총련에서 간부를 하다가 그 후 탈퇴한 제1동포 사업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도 조총련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사상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아 조총련을 탈퇴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북조선의 김정은 위원장이 제1번 조선총련지부 대표자 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일본인들과의 우호 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 제1동포 사회의 존립과 발전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저는 이 서한을 읽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제1조선인 총연합은 일본인들과의 우호 친선 활동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관동지구 교류에 참가했던 저희 체험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해주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80년의 히트곡 야가미 준코의 퍼플 타운 보랏빛 도시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이용료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가미 준코의 퍼플 타운 보랏빛 도시를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시, 요코다 메구미시, 마츠모토 교코시, 타나카 미노루시, 타구치 야에코시, 이치카와 슈이치시, 마츠모토 루미코시, 소가 미오시시, 이시오카 토우루시, 마츠키 카오루시, 하라 타다 아키시, 아리모토 게이코시,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golbengi.ac.hi.go.jp info@nach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 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 번호 33581-6011 81-33581-6011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네 번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7295kHz, 밤 12시 그리고 12시 30분부터는 주파수 7290kHz, 그리고 밤 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6155kHz로 방송합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네 번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부터는 주파수 7295kHz, 밤 1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7290kHz, 그리고 밤 1시부터는 주파수 6045kHz, 밤 2시부터는 주파수 6155kHz로 방송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